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섯 개의 솔라, 오대 솔라 아니면 오대 오직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일단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다섯 개인데, 오직 믿음을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반만 했어요. 그렇죠? 반만 하고 그 나머지 뒷부분은 오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 definition과 같이 정의에 관해서 그 의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너무 길죠. 그래서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신칭의라고 했어요. 그런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귀한 진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자세인가 하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너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얻어 갖고 올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전가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 한번 쓴다고 그랬었죠? 영어로 imputation, 전가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Righteousness of Christ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내게 전가되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한가? 그것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희생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했고 완전하게 희생을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입혀 주셨다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잘이 임퓨테이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그 잔치, 임금님이 초청한 그 혼인잔치, 아, 혼인잔치 말고, 하여튼 잔치에 참여했을 때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임금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왜 그거 안 입었어? 그랬더니, 물론 성경이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 뭐, 제 정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그 임금님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저 사람을 쫓아내라. 그래서 밖으로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 말뜻은 뭔가 하면, 아, 내가 이 정도면 천국 갈수 있지 않나요? 나 이렇게 뭐 살인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강도짓도 안 했는데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구제도 하고 내가 이래봬도 선한 행위도 했는데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자기 옷이에요. 그게 자기 행위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자기 옷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됐죠.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만 딴소리를 잠깐만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혹시라도 아 이거는 그 사람이 맞아.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은 꼭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저는 더 많이 듣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는가 하면 어느 사람에게 신앙생활 왜 안 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요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아 왜 안 다니세요?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닙니다. 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장로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권사예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정말로 수도 없이 들어요.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 손님이 와가지고는 뭐 손님끼리 이제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권사님 집사님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와가지고는 물건을 보더니 아 뭐 이런 게 이렇게 비싸? 아 이게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아 뭐 그러니까 일하는 종업원은 속상한 거예요. 권사님이라는 분이 입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를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 계급 띄고 얘기할게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맞지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런 모습과 걸맞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의 샘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하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제자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죠.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해도 돼요. 아니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 행위도 선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목사님들이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이 두 가지가 50대 50으로 결합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아닙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한국교회가 한국에서부터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커지고 겉으로는 부흥하고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파하고 속으로는 연약해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가끔씩 하는데 저는 털마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라스베가스에서는 털마이트를 본 일이 없으니까 적용이 좀잘안 되는데, 털마이트는 뭐냐면요, 나무 갉아먹는 벌레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보면은 이렇게 그 나무 가루가 톱밥처럼 이렇게 소복이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마치 골다공증이 걸린 것처럼 뼈가 숭숭숭도 흔들려져 있는 것처럼 집에 있는 모든 나무 기둥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교회를 정말 아프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집사로 섬길 때 그때는 거룩하게 하고 밖으로 나갈 때는 눈에 시뻘겋게 키고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돈 벌고 죽기 살기로 남의 거 뺏어와야 되고 죽기 살기로 권력을 차지해야 되고 그거는 교회 바뀌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신앙과 생활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나가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거기서 신앙이 뭐가 있느냐를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신앙이어야 돼요. 내말 하나가 그냥 신앙의 나타남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4장,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이 따라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때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어찌든지 예수님을 믿고 병을 낫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병만 잠깐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 가운데 내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푸라기 하나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지푸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말고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이 동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period. 종지부 찍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행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 하나를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discipleship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종으로 그러니까 servant, slave로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거나 순종의 종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거나 순종의 종인데 로마서 6장 16절에 이 말을 잘 설명을 합니다.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조선시대 고려시대로 갈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김서방에게 내어주면 김서방의 종이 되는 거예요. 최서방한테 넘겨주면 최서방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게 넘겨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우리를 순종에 넘겨주면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을게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기준은 뭐예요? 죄의 기준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죄에다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는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맡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에 내 자신을 넘겨주면 이 순종은 누구를 향한 순종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넘겨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면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우리는 그래서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칭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얘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은 둘째치고 일단 착하게 순종의 종으로 내 몸을 맡겼더니 내가 믿음을 얻게 되고 그렇게 안 했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의가 따라온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구원은 끝났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못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저께보다는 오늘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또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순종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순종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열매를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속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보혈의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져요.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져요. 제가 조금 그 팔불출 같은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핸커치프를 하고 오죠. 왜 그럴까요? 좋아서. 왜 좋아요? 일단 선물을 받아서 좋고, 둘째 하고 나니까 좋고, 셋째 성도들이 목사님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좋고, 그러면 또 해요, 안 해요? 또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인데, 아, 내가 봐도 정말 짜증나는 사람인데, 아, 정말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물이라고 그냥 말로 선물이지 그냥 툭 하고 주면서, 아, 이거 우리 집에 강아지 목도리 하던 건데 안 써요. 쓰세요라고 던져주면 제가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격하지 않으세요? 그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냥 매번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잖아요. 코끝이 찡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열매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표정 하나까지도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신념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 가치관으로 산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는 의리로 산다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만을 제가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기적이거든요.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만 해도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또한 기적이에요.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네 명이 중풍병자를 들것에서가 들고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바로 올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뚫고 내려냈잖아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속으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예수님의 겉옷,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나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까요?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사모해서 예수를 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거기 공통점이 뭔가 하면 믿음을 보시고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이 간질에 걸린 소년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혀끝을 아마 차셨을 것 같아. 불쌍히 여기면서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기서 없었기 때문이다 안 그랬어요?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금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참된 믿음, 오직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땠습니까? 제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전 문 앞에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이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이 사람을 고쳐줘요. 나는 내가 금과 은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유명하고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날 때부터 앉은뱅이었던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 일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좋은 의사 만날 수 없습니다. 좋은 사업가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인도하심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은 그냥 아무거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한번 가지고 있으면 그것 하나로 그냥 만족하고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명제는 똑같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자라나야지요. 성장해야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적인 영생을 얻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오직 믿음은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생명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힘드십니까? 지쳐 계십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원천적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망해야 하고 저분은 흥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저분은 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대답은 심플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싸워서 이기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오직 믿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짜증나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붙잡고 찬송하십시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손은 아프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픈다 할지라도 입술을 통해서 내 속에 깊은 것에서부터 올려나오는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